오늘 우리가 13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도행전은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이어지는 28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 베드로의 사역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제 13장 이하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중심에 서게 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이방 선교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으로 그리고 땅끝으로 가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대신하여 이제 이방 사역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국제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는 바울의 소위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첫째, 둘째, 세 번째 여행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붙잡혀 가게 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12장 25절을 먼저 우리가 읽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이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받아서 기뻤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흉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사울과 바나바의 편에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두 사람이 돌아왔는데 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인물은 앞으로 몇 차례 더 나오게 되고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우리 오늘 9절을 보시면 오늘 13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가라 하는 요한.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대개 자기의 본래 이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창씨 개명했을 때 한국 이름이 있었지만 일본 이름을 썼잖아요. 그건 완전히 바꾸게 한 거죠, 일본 사람들이.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히브리 사람의 이름이 있었고요. 그게 뭔가 하면 요한이죠. 그리고 그게 사울이죠. 근데 로마식 이름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요한의 경우에는 마가였습니다.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죠. 여튼 이 마가라고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이라고 쓰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따라오게 되면서 이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고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오늘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요한이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고 5절에 나오죠. 마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원으로 따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1차 전도 여행에서 아마도 학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일들을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여행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는 나는 못하겠어.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사울이 다 마치고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그러죠. 마가 데리고 가자고.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근데 바울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는 인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중에 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튼 이 인물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도자 다섯 사람을 소개하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는 뭐고 교사는 뭘까요? 굳이 선지자와 교사를 구분을 하자면 선지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이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와 교사가 이렇게 이 사람은 선지자야 교사야 아니면 이 사람은 교사야 선지자야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다는 거죠. 초기 교회에서 이들은 거의 같이 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바나바도 때로는 선지자라고 불렸고요. 때로는 교사라고 불렸고요. 때로는 뭐가 남았죠? 사도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용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지도자들은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지도자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명을 소개하는데 이 다섯 명을 소개하는 누가의 의도가 보입니다. 뭔가 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바나바죠. 바나바는 아마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제도가 있지는 않았겠지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리고 이게 진짜 그들이 회심이 일어났고 진짜 그들이 교회가 되었는지 확인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거기 남아서 교회를 목양하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지역이죠. 구브로에 선교를 하러 가는데 구브로라는 섬, 키프로스,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섬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가 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어가 더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오래 그 일본에 원치 않게 가게 되어서 살게 된 후손들이 한국말이 어려운 것처럼 일본말이 쉬운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었다고 앞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하여간 이 안디옥교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였을 거예요.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아시죠? 니게르라고 하는 거는 흑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사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북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로 가 있던 유대인일 겁니다. 흑인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유대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라고 나오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딜까요? 구레네도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필시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모두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이 세 사람이 모두 헬라어를 더 자유롭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던 것이죠. 또는 이방인으로서 그 유대교의 개종에 들어온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헤롯은 성경 읽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헤롯이에요. 헤롯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있는 유아들을 대량 살육했던 그 뭐 자기 아들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엄청나게 죽인 사람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와 같이 모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를 가리키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궁에서 자라날 때 젖동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젖동생이라는 말은 같이 자랐다는 말이에요. 또는 같은 유모가 길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출신이 상당히 왕족이 아니었을지라도 귀족이었을 거고요. 왕하고 친구라고 할 만큼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니까 신분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헤롯의 왕궁에서 자라났을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회심하기 전에는 상당한 정치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는 안디옥에서 그는 교회의 한 지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라는 곳의 특징인 거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는 큰 도시인 당시에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얻은 것이죠. 로마 시민이었고 그는 어려서 아버지가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예루살렘의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공부를 하여 바리새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지도자들 다섯 명. 그러니까 누가는 이 다섯 명의 지도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그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성격이었습니다.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워싱턴 DC 같은데 정말 온갖 인종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거의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안디옥이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죠. 로마,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 시리아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가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안디옥으로 몰려들어 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다. 그런데 이 교회에 비하면 훨씬 더 개방적인 공동체였을 것이고 훨씬 더 다른 문화나 다른 피부색이나 다른 언어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더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특이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큰 도시에 많은 종족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온다 하더라도 끼리끼리 모여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구레네 사람들은 구레네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고, 뭐 북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 어느 지역에서 온 사람끼리 모이는 거고, 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한국 애들도 보면 옛날에는 고등학교쯤 되면은 이렇게 동양애하고 이 백인하고 흑인하고 갈라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게 점점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유치원에서부터 동양 아이들끼리 놀고 백인들끼리 놀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한인 교회가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뭐 예를 들어 이거 한인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유대인 교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모여 있는데 저 사람들 보면 흑인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피부색도 언어도 너무나 문화도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심히 모여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살던 외부인들은,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도대체 쟤네들은 뭐야? 결국은 쟤네들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간다고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구주라고 말하고 아, 저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떤 공통점으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사회학적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한 그런 그룹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다섯 사람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섬겨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거는 초대교회에서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어떤 일을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한다는 거는 우리는 떡으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떡으로 살잖아요. 떡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밥을 끊어버린다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생존보다 더 급한 일이 하나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놓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뭔지를 성경은 설명하는 대신 그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 지도자들 중에 누군가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말했겠죠. 성령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확인하고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내가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알게 되지만 그것은 선교, 이방 선교였습니다. 그건 너무나 명백한 것이었죠. 이방 선교를 이 안디옥 교회도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는 걸 보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다섯 사람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마도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를, 이방 선교를 위해서 따로 분리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구별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디옥 교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양적 필요가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마치 절반의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패트릭 슈라이너는 주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양한 억양, 피부색,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음성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성령을 자극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들의 다양성 속에서 예를 들어서 마나엔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마나엔하고는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시므온이 야 그거는 아니지 지금 우리의 필요를 생각해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있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다름이라고 하는 우리도 다 다르잖아요. 사회적으로 또 우리의 배경 뭐 정말 많이 다르죠. 그런데 그들은 이게 성령의 음성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했는지를 보여주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설명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없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또 금식했다고 나오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이런 이 본문에 대해서 인상적인 설명을 했던 걸 잊지를 않아요. 그 책은 없어졌어요. 이사할 때마다 제가 책을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디옥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부유했던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내야 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모을 수 있는 대로 돈을 모아서 그들에게 보내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설명입니다.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성령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했다는 것이고 근데 안수해서 보냈다고 그랬죠. 왜 안수했을까요? 우리가 목사를 세울 때 안수하죠. 장로를 세울 때 안수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들은 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했을까요? 적어도 이들을 선교사로 안수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은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에게 안수했을 것인가? 이런 거죠.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제가 범죄했으면 이제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사장이 이런 제물을 가지고 와라. 제물을 소를 갖고 왔습니다. 큰 죄를 져서. 그러면 죄를 지은 제가, 제사를 드리는 제가 소에게 안수합니다. 그러면 소와 제물과 제가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지 않고 소가 죽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맡기신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그들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서 따로 구별하여 세워서 보내지만 그들이 대표로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는 거라고 바나바와 사울과 안디옥 교회가 동일시되는 것이죠. 이거는 선교는 교회의 선교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선교를 위한 거보가 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구브로 사역으로 넘어가게 되죠. 구브로에서 바나바와 사울의 이방 전도의 첫 번째 지역은 구브로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4절에서 선교를 오해하지 않도록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라고 얘기하죠. 조금 아까 3절에서는 누구의 보냄을 받은 겁니까? 보낸 게 누구예요, 주체가? 교회입니다. 안수해서 보낸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걸 해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을 교회가 순종하여 행하는 것. 선교는 성령과 교회의 일인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얘기합니다.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약 한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인데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구브로는 여러분 찾아보시면은 키프로스라고 우리말로는 나오죠. 그 지중해에 있는 큰 섬입니다. 지중해 섬이 세 번째로 큰 섬이에요. 지중해에 있는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인데 제주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제주도에 한 다섯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면적이. 작지 않은 섬이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면 100길로 한 100km 정도가 됩니다. 한 100km 정도를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가게 되는 것이죠. 왜 구브로로 갔을까? 성경이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던 곳입니다. 실제로 구브로에 가가지고 그들이 5절에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을 때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살라미는 구브로 섬이 이렇게 있으면 구브로 섬에 동쪽에 있는 섬이니까 지중해 살라미에서 이제 지중해 이렇게 건너서 살라미에 도착을 한 겁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미디어 팀에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해간 다음 주에. 그래서 100km 배를 타고 가서 이제 구브로에 특별히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구브로가 유대인들도 많기도 했지만 아마도 어떤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는 바 바나바와 사울의 이 그들이 어떻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할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했을 텐데 구브로를 지나서 백기를 이용해서 구브로에서 지금의 투르키예의 남쪽이죠. 그게 남갈라디아 지방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남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루트를 미리 계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의 동쪽 해안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해서 유대인들의 회당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이미 구브로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1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생각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하죠?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하죠? 역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살라미에서 며칠을 있었는지 몇 주를 있었는지 누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라미에서 어떤 복음 전파의 결과가 있었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바로 섬을 지나서 섬의 서쪽 지방에 있는 이 구브로 섬 전체의 행정 수도인 바보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말로는 들리기가 이상한 바보라고 하는 도시로 갑니다. 근데 살라미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하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사울이 헤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 하는 문제로 헤어지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구브로로 갑니다. 이 얘기는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그들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나바와 사울은 섬을 횡단해서 남동쪽 해안에 있는 구브로의 행정도시인 바보로 갑니다. 바보는 건설된 지 오래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100년도 되지 않은 도시예요. 로마가 건설을 한 행정수도인데 그리스 로마 도시로 전형적인 그리스 로마 도시였습니다. 그럼 뭐가 있겠습니까? 원형 경기장이 있겠죠. 극장이 있겠죠. 그리고 신전들이 있겠죠. 그리고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도시들의 특징, 고대 로마 도시의 특징, 목욕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라워요. 고대 로마 역사를 읽어보면 야, 이 상하수도 야, 이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 근데 아파트는 빈민촌이었거든요, 사실. 아파트에 살았어요, 로마 사람들이. 화장실 문제가 큰 문제였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면 이들은 삽시간에 다 같이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역사 속에. 그때 기독교는 확 성장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 죽음의 현장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여튼 이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총독을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바보라는 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구도시 바보가 있었어요. 한 15km 떨어진 곳에. 구도시에는 당시에 정말 유명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다 무너져가지고 흔적만 남아있다고 하지만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이 만난 첫 번째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 아닙니다. 총독이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 바예수. 이름이 예수님하고 좀 비슷한데 형제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예수는 뜻은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여호수아를 가리키죠.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유대인입니다. 거짓 선지자 마술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엘루마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게 박수라는 뜻이에요. 박수. 박수무당 있죠. 남자무당.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마술사였다? 여러분 율법에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이런 사람은 죽이거나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인데 마술사예요. 이거를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명하죠. 당시에 유대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던지 이 마술사, 유대인으로서 마술사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 용인될 수 있을 만큼 타락했었다. 미신이 아주 많았다. 칼빈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은 아마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완전히 추방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든 이것은 어울리는 일은 아니죠. 유대인으로서 마술사라는 것은. 근데 이 사람은,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활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그가 7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라는 말은 총독 옆에서 코치를 하는 역할을, 조언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정치인들이 적지는 않아 보이지만 고대 로마 정치인들은 이게 일상이었습니다. 옆에 마술사나 점성가를 옆에 두고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그런 가운데 이 박수 엘루마,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는 이 서기오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분별력이 있고 신중하고 학식이 있고 아주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다음 때문이죠.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관행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옆에 뭐 마술사도 두고 점성가도 두고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 굉장히 그 바보라는 섬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지. 그래서 서기오 바울은 그래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 이런 얘기를 해?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불렀을지. 우리 알지 못하지만 어떻든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졌다고 얘기를 하죠. 듣고자 하더라.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박수 엘루마가 그들을 대적하여 그들이 누구예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직업이 없어진다는 걸 아니까 반대합니다.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능력 대결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능력 대결, 파워 인카운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실제로 선교지에서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거품을 물면서 쓰러졌어요. 한 여자가. 근데 뭐, 너무 험한 소리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깐 설교를 멈추고, 그 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몇 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들어갔죠. 그리고 귀신 들린 현상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거기서 처음 보는 현상이었죠. 제가 무슨 서른 살도 안 돼가지고 갔는데 뭘 알았겠어요. 아니, 물론 서른 살도 안 됐다고 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죄송합니다. 30세 미만.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근데 제가 아는 거는 이거죠. 성경에서는 봤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인 거 아는데, 마을 사람들. 복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생전 처음 해보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때 여러 사역자들과 함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의적이 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참 많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엘루마를 주목하면서 바예수를 주목하면서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저주죠. 이게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한 소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적대자인 엘루마를 향해서 하신 저주죠. 그래서 그는 사울이 말한 대로 눈이 감깁니다. 근데 이 엘루마에게 하는 말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면 제일 먼저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진리의 영으로 가득했는데 이 사람은 거짓의 영이 가득해서 악행밖에나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로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님도 주님이 하신 것처럼 사울도 지금 그렇게 이 엘루마를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예수,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의 아들이라고. 근데 사실은 예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가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의와 정의, righteousness, justice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대적하는 이 사람이 의의 대적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의 원수죠. 그러니까 의의 원수인 사람이 정치인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술적인 권능을 행하던 마술사가 이제는 자기가 눈이 감겨서 자기를 도와줄, 인도할 사람을 찾습니다. 주문을 걸던 사람이 주문에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총독의 회심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2절에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어느 정도 배경을 가지고 유대교와 연결된 사람들이었어요. 회심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역사적으로 두강국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인데 혼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이었지만 이 사람은 유대교에 관심을 가지고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교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스토튼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교의 종교적인 배경을 전혀 가지지 않은 최초의 진짜 백이 이방인의 회심이라고. 이방 선교의 첫 발을 떼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12절에서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랬죠. 능력 대결이 일어나는 걸 봤어요. 바울의 눈이, 사울의 눈이 멀어진 게 아니고 엘루마의 눈이 멀어졌어요. 그걸 보고 믿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주의 총독이 기적을 보고 믿었다.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의 능력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라고 얘기해요. 말하자면 총독의 회심은 그냥 기적을 보고 이걸 믿어야 되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술사 시몬 8장에 나온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르치심을 들었고 주의 가르치심을 듣기를 원했고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말씀을 깨달았고 그리고 회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놀랍게 여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대결이 일어나지만 실제로 능력 대결은 진리의 대결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대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공통점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좀 심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타인종이 없잖아요. 다른 피부색을 가진 분이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 진짜 교회됨을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셀 수 없는 무리가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예수 어린 양을 찬양해요. 이게 교회예요. 언젠가 우리는 그런 교회를 경험하게 되겠죠. 언젠가 우리는 언어의 장애 없이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를 경험하게 되겠죠. 교회는 복음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사람과 이 교회에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한 공간 안에 앉아있을 수 있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죠. 우리는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특성과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강조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을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사회이고 조직입니다. 세상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누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과 언어로는 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은 누군가? 이게 안디옥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이유일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치지 마라. 이게 교회다. 교회는 너와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와 다르고 너와 원수되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희가 존재하는 방식이어야 하고 나는 너희를 이렇게 데리고 갈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맙시다. 둘째로 선교는 성령과 교회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죠.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지금 우리의 필요가 얼마나 큰데 지도자 두 사람을 떼어놓으란 말입니까? 라고 그들은 말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위해서 두 사람을 자기들의 살을 깎아내는 것 같은 그런 희생을 하며 선교의 주역이 됩니다. 선교는 그렇게 교회의 사역인데 성경 돈으로 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죠. 성경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선교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가 몇 명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죠. 우리가 안수하여 보낸 것 같이 우리 자신들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하나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왜 갑자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사울은 어떤 이름이에요? 히브리 이름이에요. 이 사람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의 영웅이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그 조상의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로마식 이름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사울이라고 쓰이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하면 누가는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방 선교의 거보를 뗀 이 사울이 부름을 받을 때부터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는 이방인들에게 통용되는 이름인 바울로 그 자신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방인 선교가 열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지금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왔거든요. 앞으로는 한 번을 제외하면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로마 세계로 그 무대 중심이 옮겨간다는 것을 이 이름의 표시를 통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선교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의료 선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다양한 어떤 건축 사업을 통해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언제나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중심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5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어떤 기술도 있었겠지만 그들이 가진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서기오 바울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그리고 12절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기적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결국 총독을 놀라게 한 것도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놀라운 선교계의 그 슬픈 그 스토리들이 있는데 브라질에서 오순절이 굉장히 세계에서 제일 많은 교회가 오순절 교회가 큰 교회가 브라질이에요. 인구도 많지만 그러면서 선교사로 많이 헌신을 했어요. 막 뜨거워져가지고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리고는 막 선교사를 굉장히 많이 파송한 나라가 브라질이거든요. 인도에 많은 사람이 갔어요. 브라질 사람들이 선교사로. 근데 인도에 가서 힌두교 구루들을 보고 힌두교로 개종을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이분들은 진짜 선생님이구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선교를 먼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선교학자 가운데 레슬리 뉴비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1909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그러니까 20세기를 사신 분이죠.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간 게 1936년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게 74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40년 정도를 인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굉장한 사역을 했죠. 그리고 74년에 나이가 70 거의 돼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영국에 돌아와서 그가 본 것은 인도보다도 더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인 영국이 아니라 인도보다도 더 황폐한 선교지 영국을 봅니다. 그리고 그의 두 번째 사역이 시작되죠. 영국과 유럽 세계가 개봉주의 사상에 의해서 휩쓸려가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지를 보면서 그는 영국 선교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140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지만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회가 되었고 박수 엘루마 같은 이런 존재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 사회가 되었고 지하철의 광고에 무당 이 점쟁이들 광고들이 무수하게 깔려 있고 정계에서조차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회죠. 그저 우리는 이건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더 많이 헌금을 해야 돼. 그래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선교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부로입니다. 여기가. 수없이 많은 엘루마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리고 엘루마에게 미혹을 당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걸 밝히기조차 거북한 상황들이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말도 꺼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짜 강적을 만나면 설복당하게 되죠. 그런 현실입니다. 삼키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미 너무나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삼키움을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걸 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일로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지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현대판 구부로에 살고 있다는 사실 놓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